누가복음 19장 10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져서 저희들 참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 그 천국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저희들 다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는 그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오늘은 10절만 보는데 지난번에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봤죠. 삭개오 사건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이 삭개오 사건을 종합을 해주는 게 10절인데, 즉 그 10절을 통해서 삭개오 사건이 무슨 내용인가를 잘 알으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이 좀 너무 엄청나서 제가 다음 주에 11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사건이 바로 그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는 그 내용이 삭개오 사건이라 이렇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의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다 종합을 해보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그 일까지 결국 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이제 사도들이 참여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즉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참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어떤 삶인가? 내 삶의 목적이 뭐고 그 삶의 뜻이 뭐고 이런 걸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뭐 나는 뭐 이걸 하려고 뭐 노력을 한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그럼 뭡니까 또? 뭐 세상에서야 인정을 받죠. 그러나 결국 또 헛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사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지금 그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립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은 더 많이 하는데, 그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소리를 하려면 끝이 없죠.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인자라고 시작됩니다. 인자가 오시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 칭하시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인데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다 이루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때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메시아가 이제 무엇을 하시고 이루시는 것인지 구약서부터 알려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구약서부터 약속된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라. 즉, 그 내용입니다. 인자가 왔다. 즉, 예수님께서 인자다. 그럼 구약을 통해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근데 인자에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면 오셨다는 건데, 그럼 어디서부터 오셨다는 겁니까? 그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인도되시는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오시는 것이죠. 그 영원한 곳, 영원한 평강과 기쁨의 곳,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완전한 곳, 그곳에서 죄에 빠진 세상에 지금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넘기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오심, 인자가 오셨다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오신다. 물론 오셨을 때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은혜인지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지렁이가 됐다. 뭐 엄청난 일 아니에요? 누가 믿겠어요, 그걸? 사람이 지렁이가 된걸 믿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건 그거보다 억만배 더 지금 엄청난 일인데, 이걸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해 보셨냐고요. 물론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왜 오시는 거냐?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어느 정도까지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묻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가실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조금 뭐 해놓고는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걸 한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최고에서부터 인간의 최하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최고 부자이신 곳에서 인간의 최고 가난한 곳까지.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측량이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알 길이 없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자궁에서 그 여자가 주는 영향을 공급받으시면서 자라나시는 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평생 깜짝 놀라야 되는 일인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놀라는 게 감격이 없어요.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마구간에서 동물들 사이에 태어나시고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부터 쫓겨다니시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시며 죄인들에게 잡혀 결국 십자가에 잡혀 죽으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분에게 있어서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어떠한 자들이 되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어디까지 오시느냐? 누가복음 19장 7절 지난번에 봤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그 당시에 최고로 최고로 악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리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 세리예요. 그 세리하고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니까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비웃습니다. 아니 무슨 메시아라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 근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 와 저 정도 사람이면 좀 가서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 구원하셔 그 죄인들과 영원히 같이 하시려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자, 엄청난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면 그래도 비웃음은 당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죄인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비웃음까지 받으십니다. 아니 메시아라며 왜 저런 인간들하고 놀아? 네,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들하고 놀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시는 거기까지 오십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즉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가끔 있어요. 세상에도 있단 말이에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데 그 귀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 이런 거 빼고 말입니다. 뭐 남을 위해 죽는다고 했을 때. 그런데 8절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이거는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죽으시는 거죠. 뭐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고 보석을 붙이고 뭐 십자가가 뭐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완전히 비웃음을 당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아요. 아주 아주. 시민도 아닌데다가 나쁜 짓을 한 사람만 죽는 게 십자가예요. 인자가 오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더?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 우린 너무 잘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셨다는데도 놀라지도 않아. 감격도 없어. 와, 정말. 어떡합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다행입니까? 인자의 오심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려. 즉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기 전에 현실이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죄에 빠진 상태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오늘 이 구절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었다 이거를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소유가 되었다, 그 반대 잃어버렸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상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불화와 충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즉 하나님과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그러고 모든 창조물과도 이제 그런 충돌과 불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도. 정말 죄인의 그 현실을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저 혼란과 무질서예요. 사실 미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봤죠. 탕자가 그 누가복음 15장이었죠. 한참 됐네요. 15장 본지가. 탕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참 재밌어요 이런 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제 탕자가 나가서 이제 뉘우칩니다. 돌아오는데 즉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데 성경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로 보면 But when he came to his senses. 즉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게 미친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미친 사람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들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새 창조해 주셔서. 제정신이 들어 이제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 찾으셨기. 저 우리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과의 관계로 꼭 해가 중심이 있고 그 이 지구가 그 해를 규칙적으로 도는 즉 해가 없으면 완전 무질서인데 그 해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규칙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분이 빠져버리면 이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아주 뭐 잘하는 것 같이도 폼을 잡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며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 훨씬 더 번역이 잘 됐죠. 이게 참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상태는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즉 잃어버린 자들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게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까? 죄인들, 잃어버린 상태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진 상태,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찾고 구원하는 것의 반대는 뭐냐? 그 잃어버린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죄에 빠진 세상의 모습이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놔두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찾지도 않으시고 구원도 안 하시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혼내십니다. 근데 뭐 제가 받아 마땅한 그런 혼내심은 안 하시죠, 물론. 왜? 나는 지옥으로 지금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그냥 말만 하지 마세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이라고. 정말 그런 인간이에요. 정말로. 너무 그냥 쉽게들 읽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여기 자꾸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실까 봐.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지옥에 정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그래서 정말 죄만 짓고 사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뭐 사랑도 뭐 별로고 뭐 말씀을 한번 사랑을 해서 읽어보나 뭐 그냥 대강대강 사는데 세상에선 잘 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내버려 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식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생각도 안 하십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뭐 나는 평생 너무너무 복만 받아갖고 조심하셔야죠.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혼내시는데. 잃어버린 상태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내어버려 두시는 게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내어버려 두셨다고 안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현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찾는 모습,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 같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찾으십니다. 구약서부터 약속하셨죠.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를 않았어요. 에스겔서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직접 나서서 내가 찾겠다. 그렇게 구약서부터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려 이제 오신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들, 죄에 빠진 자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죄인들이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들임도 모르고 삽니다. 찾지도, 즉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죄인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해요. 뭐 간증이라는 이상한 걸 들어보면 뭐 자기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어쩌고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성경에 허락을 안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짜 하나님을 찾았을지는 모르죠. 참 하나님을 찾은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이 허락을 안 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 근데 자긴 찾았대. 뭐라고 그러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네 마음대로 얘기할 거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말을 해야죠. 뭘 찾아 찾기는 하나님께서 찾으셨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제가 이 말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지금 이 말이 쟤를 보니까 정말 이러네. 저기 찾고 구원 받은 사람이네. 말씀을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뭐 말로 떠드는 건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도 뭐 믿는 척하면서 떠들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사는 것도 그런 척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제 구원받아 주일날도 예수님을 예배하러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물론 뭐 억지로 나오는 자도 있고 뭐 베레벨 이유들이 많겠지만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아담과 이브 때 보세요. 죄를 짓자마자 죄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 찾는 자도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은 찾으시는 자와 구원하시는 자가 없으면 영원히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님 마음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 여러분을 이제 찾고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놀랍니다. 이 김용환이라는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즉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여러분을 사랑 안 하셨을 때가 1초도 없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향하여 가진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뭐 수도 없이 변하죠.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즉 한 초점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 사랑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찾으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우리의 온 이유, 여러분과 제가 온 이유, 즉 우리가 태어나고 구원받은 이유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찾고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되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왜? 이래서 다 그 일에 참여하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신의 삶이 이 일에 참여되는 삶으로, 즉 이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임을 잘 믿으신 분이 우리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 그건 사도 바울이지. 그리고는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 수준, 보통 그리스도 수준 이렇게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세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일, 그걸 안 하면 내게 화 있을지어다. 내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일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돈 벌고 그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해하면 사도 바울같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그 찾고 구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기독교를 이제 뭐 장난하는 것 같이 믿을 때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지금 어두워져요. 기독교가 우스꽝스럽게 돼버렸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안 살면 내가 내게 화 있을지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칩니다. 인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어디까지 오시는 것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곳까지 오시는 겁니다. 그 우리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잃어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상태까지 가시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께 인자가 오시는 것 어디까지 오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림을 받는 데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즉 그 잃어버림의 상태, 즉 하나님 저주 아래 놓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죠. 이따위로 살고 있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인자가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러 오시다.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60년 넘게 한 일은 정말 창피하고 창피한 일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말씀 한번 제대로 전한 순간이 있으면 그것만큼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고 사는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 하신 일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다 끝납니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오직 남는 거는 뭐냐? 예수님의 업적. 그것만 남는 겁니다. 세상 일은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만. 그러니 그 예수님 일에 참여했어야 그 일이 귀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면, 아, 이왕 예수님 믿고 사는 건데, 그 예수님 한번, 누가 봐도, 아, 저 인간은 딴 건 몰라도 참 예수님은 사랑 안 해줘. 아니, 사랑하는 척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 삶, 한번 좀 살아보면 어떨까? 열심히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게. 왜? 이것도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 우리 같은 인간들 찾고 구원하시러 오시는지 왜 하나님 아버지한테 잃어버림을 당하는 데까지 오시는지 감사하던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